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지난 2007년 5월 23일부터 시작된 창세기 강해는 3년 2개월 만인 오늘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출애굽기를 강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창세기 강해는 막을 내리지만 우리 개인의 창세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각각의 창세기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애굽기 민수기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창세기 이야기들로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창세기 속으로 들어간 야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자신을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이미 요셉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목전을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와 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놀지 말고 공부해 라고 말한다면 내가 너를 공부하도록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나는 정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에게로 오도록 반드시 만들겠다. 또한 주님의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그 짐은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내게로 오지 않니? 나는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좋겠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그 막벨라 굴에 매장할 것을 명령한 이유가 거기가 자신이 오래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거나 또 할아버지, 아버지, 아내를 매장했던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창세기를 한자를 풀면 비롯할 창자에 세상세 그리고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비롯된 이야기 또는 처음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굉장히 창세기는 거창합니다.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허감만이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틀림없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느낌은 불과 두 장을 넘지 않습니다. 3장부터는 추악한 인간의 죄악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원대하게 시작했던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시작과 끝이 마치 용두사미보다 더 심한 것 같이 여겨집니다. 용두섬이 쥐꼬리라고 할까요? 이것은 비단 창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모국어로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이제 좀 더 지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지나고 끝으로 가면 로마 전체가 복음화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거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구금 상태로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다면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70년에 티투스 장군에게 함락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무슨 순복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 같았는데 11장, 12장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구름떼처럼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만 끓는 가마에 던져졌으나 죽지 아니하고 또 독배를 마시게 했지만 죽지 않아서 밧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창세기는 거창하게 시작해서 밋밋하고 작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가 비록 애굽의 총리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17살 때 애굽으로 왔으니 애굽에서만 93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54년의 세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기록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전 39년은 굉장히 많은 것이 기록된 것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야곱 요셉이 밋밋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대부분 밋밋합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거나 극적인 반전이 많은 생애를 살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훌륭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냥 보기에 밋밋하게 보이는 생애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훌륭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복입니다. 요셉의 후반 54년을 기록하면서 아들 에브라임의 3대 손을 본 것과 또 아들 므낫세의 아들의 아들 즉 증손자를 자기 슬하에서 양육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를 보았다는 것은 요셉이 단지 그 기간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므낫세의 자손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요셉은 므낫세의 손자를 자기 슬하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을 학교에 보내어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입양을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야곱에게 입양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언약의 자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마길의 아들들을 양자 삼은 것도 동일합니다. 그들 역시 애굽 땅에서 태어나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그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길의 자손들은 나중에 길르앗을 차지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자신은 죽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과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린 혜택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혜택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훌륭하고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공간, 능력 등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인인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도움이 사라지게 될 때 그 도움이 부모든 자녀든 배우자든지 간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은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난 그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 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돌보다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돌보다라는 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방문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기적으로 돌보시지만 언젠가 그들을 방문하시게 되면 그들은 그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유언은 돌보다라는 측면보다 방문하다에 더 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방문하다, visit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돌보다라는 단어는 참 따뜻합니다. 그러나 돌보는 것은 사람을 보내어서도 할 수 있고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내주는 것과 직접 찾아가는 것과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대통령께서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좌판에 파는 물건을 전부 다 사주는 것과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물건은 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과는 참 동일하지 않습니다.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임종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방문하다라고는 것도 그 해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돌보다 파카드란 단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다는 뜻입니다. 카운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숫자를 헤아리십니다. 오늘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세례 33분, 입교 19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찾아오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찾아오심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사들, 다윗, 선지자들, 열두 사도들과 사도 바울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겠다고 신앙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종교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신을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숫자를 헤아려서 여기에 모아두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까지 부탁한 그의 유언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니까 그 총리에 걸맞게 장례식을 치러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애굽 땅에서 잘 살아남고 출세해서 애굽의 주류 사회를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훗날에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좀 가져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혹시 모세사경이나 모세육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세사경은 그 신명기를 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시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입니다. 우리말로 여러 번 되풀이하여 간절히 하는 부탁을 신신당부라고 합니다. 거듭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세 6경은 모세 5경에다가 여호수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완성이 여호수아서에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억 매체가 요셉의 유골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요셉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유골을 세겜 땅에 장사를 지내므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정착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동안 요셉의 유고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유고를 지켰던 것입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신앙인들의 믿음을 잘 요약해놓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났던 것과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 대해서 믿었던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히브리서 기자라고 한다면 요셉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아니면 믿음으로 요셉은 마담 보디발의 유혹을 이겨내었으며, 그것도 아니면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으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전생의 가운데 가장 신앙적인 부분을 바로 오늘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자기 유언을 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즉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 달라는 것을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땅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비록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유골만이라도 약속의 땅에 매장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서의 편안한 삶이 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내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당신들이 이곳을 떠날 때에 꼭 내 유고를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매체가 되었고, 그렇게 본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요셉의 생애 중에서 그 부분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끝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세례 입교를 받았거나 오늘 받거나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입교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처음에 자신이 왜 종살이, 옥살이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그의 발이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여 그의 몸이 작살을 맞은 고기처럼 퍼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신분을 밝혔을 때 사시나무처럼 떨 때에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도 근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창세기를 넘어 우리의 출애굽기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2개월 동안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긴 여행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깨닫게 하시고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욕망의 창고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 입교를 받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지라도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요셉처럼 이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세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창세기를 가슴에 안고 애굽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 각자의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각자의 출애굽을 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